말씀 자유신경 내용이기 때문에 자유신경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택하신 사람에게 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내게 오사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고 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다시 오사 나를 살리십니다. 이 성령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이들도 또한 살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자유신경 후반부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또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예수를 믿는지, 그것에 관한 확실한 고백이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내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인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은 결국 내 삶과 맞붙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 따로 하고 내 삶은 거기 신앙 고백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산다면 신앙 고백 하나만화인 것이고, 그런데 삶도 또 신앙 고백과 괴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신앙 고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우선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명확하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지 봐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적이라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다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사도신경도 그런 의도로 이제 사도신경이 작성이 된 거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간결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무엇이다, 그것을 정리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도전적으로 답변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때가 차서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유신경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인 것이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이 자유신경 안에 그대로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지금 기존에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 이 세상 종말 때 있을 것이고, 예수의 재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시절에 그때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믿게 된다면 내 삶 중에서 재림도 없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그 성취도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 자체가 우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먼 훗날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인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내가 만나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했을 때 자기 신앙생활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가 몇천 후인지 아니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재림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아무리 고백해봤자 지금 여기서 자기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저쪽만 바라보다가 여기 있는 예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들을 깨워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과거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내용으로 그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여기서 그대로 얘기한 그 내용들, 예언의 내용이건 과거의 내용들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로 읽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는 잘못된 예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도 자기 자신이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다운 신앙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은 지금 나의 삶과 하나로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니면 사도들도 예수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고침받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런 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전부 성경 66권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러서 하늘로 육신적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자기 때가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자유신경의 고백에 압축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남들을 살리는 일까지 한 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유신경 이제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후반부 말씀으로는 지금 내게 오사, 예수께서 지금 내게 오사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나와는 관계없이 저쪽에 있다가 내게 오사 이렇게 이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 내게 오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예수가 내게 와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나를 다 고치시고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눈 뻔히 뜨고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제 내게 오사 그 부분부터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라까지 읽겠습니다. 전능하사부터 나타나신 이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사부터 나타나신 이라까지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택하신 사람에게 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고 우리로부터 재물을 받고 섬기지 않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징벌을 내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율법을 어기면 그냥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징계는 내리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전부 사랑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징계이고 책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와 책망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포괄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에서 나도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예수에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도 하나님을 보는 눈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 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 되뇌이고 신앙 고백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 것이고 남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도들의 이미 예수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이 신앙 고백하고 맞물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형상, 똑같은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한다는 얘기는 독생자란 외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똑같은 생명을 가진, 동일한 생명을 가진, 같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너희들은 내가 보낸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자로 이렇게 보내도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독생한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택하신 사람에게 나셨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사람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우선 택하신 사람은 성경의 기록대로 마리아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마리아에게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바울이 나중에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의 생명을 해산했어요 안 했어요? 해산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도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이 예수의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누가 나의 모친이냐 이렇게 묻죠. 누가 나의 모친이냐 묻습니다. 물었을 때 너희 밖에서 너희 모친과 형제자매가 너를 기다린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의 모친이고 형제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모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을 보고 모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세례 때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마리아에게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서도 사도들에게서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것을 택하신 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마리아는 단순이지만 택하신 자들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택한 사람들한테 그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해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가 오셨다 가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택하신 자에게 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이 지금 태어나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그를 만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의 나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니라. 그 2000년 전 예수는 지금 여기서 우리 세상에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택하신 자에게서 난 자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가 이제 이 세상에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그 예수가 대변되고 있는 그 택하신 그 자에게서 난 예수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예수 시대가 나에게 임하려면은 그리고 밖에 있더라도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내게 오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저쪽 미국이나 어디 뭐 러시아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왔죠. 그런데 그분이 오거나 우리가 그리 가거나 그래서 만나게 되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내게 오사는 한 단계 진척이 되어서 그 예수가 나와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것은 고백하는 여러분 개개인을 말합니다.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도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사도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고정관념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 2000년 전에 그 육신을 가진 그 예수는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아니 다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 믿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 속의 예수를 믿는 거죠. 생각 속에 2000년 전 예수가 이렇게 자비롭게 하셨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요, 자기 상상 속의 예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잉태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건 무슨 임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입덧도 하긴 하는데 가짜로 상상임신이에요. 상상임신. 근데 애는 안 나와. 실질적으로 나눔같이 요란 떨지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허망하게 몇십 년을 믿고 앞으로도 몇십 년 더 믿으려고 하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상상임신했기 때문에 애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입도 비슷한 건 나와도 그거는 애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릎치미는 성경 3권을 그 영어로 얘기할 때 상상 예수, 상상 속의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는 예수지 무슨 상상의 예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념 속의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매지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얘기를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거는 진짜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는 거죠. 상상 속의 예수라는 걸 꿈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 속의 예수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렵죠. 상상 지금 갖고 있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 상상 속의 예수라고 얘기하면 관념 속의 예수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헛개비인 그것을 체험한 여러분들로서는 아 과연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예수가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관념 속의 예수, 상상 속의 예수. 그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천국은 전부 상상 속의 구원, 상상 속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 있어요. 콩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이고 팥 심어놓고 콩나기를 기다려도 그건 천년을 기다려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오사,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내게 왔으면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 이제 그다음에 남은 과제인데 아무튼 일단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가 내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께로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게 오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는 절대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내 옆에 먼저 계시다가 내가 예수께서 나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이분이 성경의 증거한 예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가 와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 이 표현이 내게 오사라는 이 표현도 괜히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먼저 예수가 내게 곁에 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쭉 우리가 앉아있고 그 연못을 뛰어들으려고 하는 그 매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서도 자기 곁에 있는 예수를 보지를 못했죠.
근데 38년 되니까 그동안 있을 때도 예수가 있어도 예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때가 돼서 옆에 있는 예수의 얘기를 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 귀가 열려서 예수를 듣고 보니까 이 중풍병이 낫게 돼서 지팡이를 버리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그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가 먼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에게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인지하기 이전에 예수가 나에게 오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오사 이제 그 예수께서 내게 오셨으면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여기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옛사람과 연합하여부터 나를 살리신 이래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오사 그 다음부터 나를 살리신 이래까지. 자, 읽겠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이제 내게 오사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여 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다시 오사 나를 살리시니라.
이게 또 예수가 나한테 오면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면 나는 병 고치고 나 진급 안 돼서 낑낑매고 있는데 진급도 시켜주고 가족들 뭐 큰 불화가 있었는데 가족들 다 화목하게 해주시고 내가 고생고생하고 있는 걸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도 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본질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선 급한 게 찾는 것이 병고침,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세상에서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데 예수는 그렇게 해주시는 그럴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것이 나의 옛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의 생각은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그렇게 세상 것을 나를 통해서 추구하는 너를 그 너의 그 옛사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내가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내가 너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못 박히면 너의 그 생각이 이제 내가 주는 새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예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새 예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나와 함께 움직이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그때 우리의 저항이 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는 나의 옛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께서 그 생각을 붙잡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못 박히게 되면 나의 옛 생각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예수에서 책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바로 가라고 책망이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을 물어라는 얘기도 제자들에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3년 반이라는 과정 동안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옛사람이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예수가 그들에게 고기 잡을 때 와가지고 3년 반 동안 같이 움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점점 죽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죽어나갔을 때 죽는 것이 완성됐을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심판하여 사하시고 심판한다는 얘기는 넌 죽어야 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것이 심판인 거죠. 십자가에 심판받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생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함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심판이고 거기서 이제 그것이 없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넌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죄사함받을 때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3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우리는 죄사함받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 즉시 믿는 즉시 믿는 즉시 받는다고 하잖아요. 즉시.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치는데 3년 반이란 동안 제사함을 주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우린 예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가 봐요. 너 예수 믿는다고만 해. 너 그 즉시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 죄사함 그렇게 죄사함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가짜 예수죠. 가짜 예수. 그렇죠. 처음에 얘기할 때 여러분 여기서 신앙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즉시 사해주는 예수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면 이 가짜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심판하여 사하시고 심판장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했죠.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너는 죄의 처리를 받았어. 심판받았어. 죄값을 치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그걸 그냥 1초간에 뭐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들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게 되면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고 그런 예수를 실제로 여러분 따라 나서고 있게 된다면 그건 그렇게 따라 나서봤자 좀 축쟁 인생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사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들은 전부 우리들은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도깨비병망이 하나 얻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면은 이건 죽었다가 죽었고 살았으니까 이제 산 자가 이 거꾸로 올 수는 없습니다. 산 자가 다시 죽은 자가 됐다가 다시 또 산 자가 됐다가 죽은 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느냐 그렇게 짓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셨으니까 다시 죽은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이 행위를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은 이미 받았고 이미 죽었다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죄사함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행동하라 이런 명령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살라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하라 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 너는 그렇게 그 길 안 가더라도 그렇게 부활한 생명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게 되면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태어난 사람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여 사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면 죄를 심판하여 사하신 그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다시 오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 마음으로 오십니다. 우리 내 안으로. 예수를 그동안 십자가까지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 예수를 쫓아간 시절이 있어야 되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은 이미 깨끗해진 상태죠.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깨끗해졌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또는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이제 이 영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여기서 영원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바뀌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거듭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부활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얘기 또 나오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이 누구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 그 부활은 죽은 다음에 썩어서 시체가 썩었기 때문에 새 육체를 져가지고 심판받게 한다. 뭐 백보자 심판에 의해 서게 한다. 이런 해계망측한 그런 성경을 해석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기록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성경 읽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허망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게 됐을 때 죽을 내 몸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내 안에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죄를 심판하여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여 다시 오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오사. 이 오사라는 말이 이전에 또 한번 나왔죠. 어디서 언제 나왔어요? 내게 오사, 내게 오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활하는 것은 내게 다시 오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고 다시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시는 것은 내 눈앞에 오는 거죠. 육신을 입고 내 눈앞에 오셨어요. 그죠? 오셨는데 이것이 내 눈앞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육신의 예수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가 3년만 동안 나를 고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부활해서 내 안에 다시 오게 되는 거죠. 밖에 왔다가 내 안으로 오게 되는 것이니까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는 것이니까 이게 세컨 카밍이고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먼저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가 여러분들과 마음과 예수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 이제 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게 되는 거죠. 다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에 왔을 때는 육신 대 육신으로 온 것이고 그 내 육신 안에 예수가 그 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면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사, 다시 오사도 그 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가 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라는 얘기는 죄를 심판하여 사하시고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 첫 번째는 처음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이해하셨죠? 이게 재림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구름 타고 올 때 기다리다가 예수 믿는 상황을 다 끝내잖아요. 그거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거기서 예수 안 나타납니다. 예수는 내 눈앞에 육신을 입고 왔다가 나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실 때 이게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 예수께서 그 얘기를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죠. 이 성령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예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 그 안에 임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고침받는 과정이 없는 사람이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 성령은 가짜죠. 가짜 성령인 거죠.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 성령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다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전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게 다시 오면 다시 오사 나를 살리시니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영생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이렇게 와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살린다는 의미가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에서 살림을 받는 것, 일어나는 것,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살린다는 얘기가 육신적으로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생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봤고 예수님도 그 지난 시간에 좀 봤고 그다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중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위치가 우리 아니죠? 우리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지금 하나님을 보기 전에 저 하늘에 계셨죠. 멀리 계셨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인지가 잘 안 됐던 거죠. 그게 눈앞에 이제 예수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났죠.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짧아졌어요? 길어졌어요? 훨씬 짧았죠. 감각도 없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예수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지금 여기 자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착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도 차이 있고 하나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입니다. 이거 점차 여러분이 하나님한테서 알아간다는 얘기가 점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점점 하나로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준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시다가 두 번째 그 예수의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예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삼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간격이 좁혀져서 지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죄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사함 받으러 이 길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거 크게나 작게나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성령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 성령으로 나는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들도 또한 살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령으로, 이 성령이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고 불 받아라 해가지고 받는 성령이 아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내 안에 임하게 된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는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성령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가 되어, 우리 교회가 주인은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지체는 우리들이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접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교회 지체로서. 그 이제는 교회 지체가 아니라 교회 그냥 출석하는 출석부에 기록된 그런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의 그 교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이 각 지체인 그 우리와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 승천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몸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교회 안에 계신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면 교회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지체라는 얘기는 내가 한 교회의 한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들도 각자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고치는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를 다 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옛사람 시작에 못 받고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방식이고 그 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 그렇게 사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이것을 이 몸을 가지고 나는 형제들을 이웃을 교인 다른 아직 어린 교인들을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살린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로부터 살림받았듯이 나도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해시키고 알게 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 영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영의 말씀이 잉태되고 해산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겪은 그대로 겪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대로 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해하셨죠? 이웃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날 이들도 사랑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들도 또한 사랑함으로 살린 것. 내가 예수로부터 살림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께서 나 한 그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 이들에게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본체고 실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사랑은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웃한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입에서 그냥 나와요. 그 뭐 나오고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사랑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라고 해서 채찍질 때리면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 이웃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웃사랑도 나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완성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하는 하나님입니까? 무엇을 하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말미암아 남들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한 나는 당연히 남들도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삼위일체가 뭔지도 몰라 질문하는 사람들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답도 없고 뭐 틀린 답도 없고 저 맞는 답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질문 자체가 모순된 질문이고 아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는 예수의 일생 동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들의 일생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도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있을 때 내가 지금 예수에 의해서 연단받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성령 받을 때까지 다 요한계시록 내용들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이 일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뭐 언제 지진이 나고 뭐 무슨 해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고 나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나로 또 남들도 구원하게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제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37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 율법이란 건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죠.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이 내용이 이웃사랑으로 종결되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따라 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온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죠. 둘째는 그와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사랑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또 사도 바울이 홈페이지에 적었지만 로마서 13장 9절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뭐하라 뭐 계명인 거죠.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만을 다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향이 우리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옛사람의 죄가 심판받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하면 성경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내용,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 또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붙잡아가지고 그 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재앙이나 뭐 이런 심판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거 전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또한 그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웃사랑 지금 우리가 자유신경의 맨 마지막이 이웃사랑으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에서 죄사함 받고 고침받아야 될 그런 과정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런 길을 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런 신앙 고백하는 우리를 너네들 제대로 된 길을 알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유신경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고 그것도 각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자유신경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 기존의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그때하고 지금 이 자유신경을 고백할 지금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태도가 스스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뭐 기계적으로 외웠던 것이고 지금 자유신경은 여러분의 삶과 지금 맞닥뜨려서 혼합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고백으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참다운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이니까. 아,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이 자유신경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참다운 신앙고백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고백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신앙고백의 내용들을 두 시간에 걸쳐서 잘 살펴봤는데 성경 전체 내용이 이 내용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를 하든 마태복음을 하든 다 이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지 여기서 벗어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을 자기 안에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꿈같은 그런 이웃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길로 여러분이 인도함 받아야 될 것이라 또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앙고백 잘 하셔서 이런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